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각 가정에 계신 분들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예,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배에 나오면서 어떤 불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나왔다면 이건 다른 불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다른 불로 예배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과 성령이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으로 통성하는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무런 준비 없이 나온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른 불 가지고 나오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에 온전히 아버지 성령의 불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소서합니다. 내 안에 있는 아버지 교만이 꺾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자기의가 꺾이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아버지 주님 앞에서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은 다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게 되간 예를 빌고 소원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만나기 위해 나왔습니다. 혹시 아무런 준비 없이 나온 영혼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다른 불 가지고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나의 의가 꺾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교만이 다 꺾이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팬데믹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는 가운데 방향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빈들에서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그 말씀이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죄된 성품을 깨닫게 하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다 떠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으로만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십자가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사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영상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주정부에서 내려진 행정명령 중에 그 예배 중지령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메일 받으시고 또 교회 홈페이지에 안내를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 당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두 가지인데 성도의 마땅한 권리인 예배의 자유를 막을 수 없기에 현장 예배를 지속하되 각 성도님들의 신앙의 자유에 따라 부담 없이 현장 예배나 온라인 예배를 우리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결정하였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저희 교회의 방역 수칙이 지자체의 수칙보다 더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다라고 하는 판단 하에 교회 외부에서 감염된 분이 예배에 참석하셨어도 예전처럼 교회를 폐쇄하지는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교회 내에서 감염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이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고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배 참석자 중에서 혹시라도 확진 판정을 받으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KM 예배는 1부, 2부로 나눠서 예배 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CM 고학년 또 EM은 1시, YM은 3시에 본당에서 계속 있게 됩니다. 예배 참석 시 관련돼서 수요일 자정까지 여러분 예배 신청을 다 해주시고 이미 하셨던 분들도 이번 주부터 그 질문 항목이 좀 바뀔 겁니다. 몇 가지 바뀔 것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다시 이번 주부터 또 새롭게 다 한 분씩 한 분씩 전부 다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예배당에 나왔을 때는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잘 우리가 지속하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분들의 철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잘해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잘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뉴스가 이 안전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 아이들 심정은 이해가 돼요. 그렇죠? 얼마나 아이들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하고 싶고 또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하여튼에 교회 안에서는 감염이 되지 않도록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예배 후에는 우리 장로님이 나오셔서 퇴장 순서를 정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안내에 따라서 철저하게 퇴장도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중 저녁 기도에 우리 계속 온라인도 있고 또 우리 현장 예배도 있습니다. 5번에 보시면 제6기 선교 학교가 8월 3일부터 개강합니다. 이미 들으셨던 분도 청강이 가능하니까 신청하셔서 들으시기 바라고 강의는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신청하실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에 보시면 오늘 오후 5시에 우리 화상으로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가 우리 EM, YM 1시, 3시까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2시에는 우리 리더 모임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5시로 좀 늦췄습니다. 그래서 리더분들께서는 한부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에 우리 8월 큐티 책이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픽업하시기 바라고 9번에 뉴스 안내 중에서 뉴스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리 최삼을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고 뉴스 라지그룹은 이번 주부터 8월 말까지 화요일 저녁 7시에 줌 미팅으로 한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참여를 아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 좀 권유를 해주시기 바라고 학년 구분은 다음 학기 학년으로 합니다. 그리고 각 그 그룹마다 그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보시고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연구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정결함아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 Thank you.
주께서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어서 기도하실 때 우리 2020 선교대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8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안전과 건강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4,800개 미개척 종족 가운데 다 교회가 개척되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 더럽혀진 여호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한번으로 동성전자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여덟 개 될 가운데에 은혜를 모아주시고 아버지 안에 남아있는 모든 일당 가운데에 능력 시장을 남아여 주셔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역사 하나하나 이들로 도와주시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께 다시 와주시는 능력으로 이 사람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아버지의 대신들을 도와주시게 되는 일을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중하여 주님의 바퀴를 원합니다. 주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아버지의 기름을 아버지듯이 부어지는 시간 되시도록 도와주시게 되는 일을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대항하는 계시의 믿음을 알아주시게 되는 일을 원합니다. 아버지의 믿음을 주여 되게 하시는 예수 이름을 바라오며 아버지의 나라에 나오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가운데 한자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배들을 모든 자들 가운데에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게 되는 일을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너무 악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죄악이 관영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어서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태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0 선교대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500개의 교회를 붙여주시고 500명의 목회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300명의 선교사님들이 연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아있는 4,800개 미개척 종족 가운데 교회가 개척되게 하시고 그 땅을 불법 점령하고 있는 모든 우상들이 다 무너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교회가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수렁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먼저 그곳 가운데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다 불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질병으로 고통나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종이 낫겠나이다 라고 말했던 백부장의 믿음으로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자녀들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경건의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한창 일할 수 있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세상이라고 하는 그 높은 장벽이 부딪혀 힘들어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린 가정 위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으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시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욥기 1장입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다 펴시기 바랍니다. 761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일곱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다.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지난주 예배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팬데믹 상황과 가장 비슷한 상황을 성경에서 꼽으라고 하면 바벨론 포로 생활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함께 만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함께 예배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렇습니다. 함께 자유롭게 이렇게 만나서 모임을 한다거나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 그 모습이 꼭 바벨론 포로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을 하나님은 또 다른 시각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일을 하셨대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역대하 36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36장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해석을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뭐라고 말하냐면 그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에 그 땅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것이 단순히 땅이 황폐하게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땅이 안식년처럼 안식을 누리는 기간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했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안식일이 발전되어 안식년이 되었고 안식년이 발전되어 50년째 지키는 희년이 됩니다. 그래서 희년에 나타나는 그 명령들을 보게 되면 그 안식년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레위기 22장, 25장을 보게 되면 희년에 회복해야 될 것 세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째가 노예 해방이에요. 노예를 해방함으로 말미암아 신분의 격차가 없도록 다 평준화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토지의 해방입니다. 원래 주인에게 토지를 다 돌려줌으로 말미암아 빈부의 격차가 없도록 다 평준화시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토지의 휴식입니다. 토지를 경작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소출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심을 경험케 하는 사건이죠.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3요소가 뭐예요? 국민, 영토, 주권. 노예를 해방합니다. 국민에 대한 회복이에요. 영토를 해방시킵니다. 그렇죠? 토지를 해방시키죠. 그게 무엇입니까? 영토에 대한 회복입니다. 토지를 휴식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소출을 주신대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모습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심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원래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 사태를 본다면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갇혀있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 세상은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실제로 세상이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회복되는 게 있어요? 물론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아니에요. 주님 오셔야만 가능한 거죠. 그러나 좀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부분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이동이 제한되니까 여러분 뭐 뉴스에서 다 보셨겠지만 그 이동이 제한되다 보니까 델리 같은 곳에서는 공기가 맑아졌대요. 자연환경이 회복되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또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인하여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안타깝지만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사람들 간의 접촉이 적어지다 보니까 다른 질병들이 많이 줄어들었대요. 다른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많이 줄어들었고 심지어 어떤 나라에서는 자살률도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잘 연구해보면 아마 이것이 더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게 하시며 회복을 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난 주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고자 원하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받았어요. 강하게 받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기도하는 과정인데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가정에 대한 겁니다. 가정. 우리는 그동안에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빠는 직장 생활로 바빴고 아이들은 학교 가고 자기 생활로 바빴고 근데 코로나가 딱 사태가 딱 벌어지니까 뭐 좋든 싫든 24시간 모든 가족이 한 집안에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죠? 좋든 싫든 나타내 항상 있어요. 같이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가정을 묶어두셨을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정을 회복시키고자 원하신다는 마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에 하던 누가복음 강해를 잠시 멈추고 우리 가정예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담임 목사 취임식 때 그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비전을 그대로 다 계승할 것이며 이 비전에 더하여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예. 자, 그러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최고의 주일학교 프로그램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최고의 주일학교 교역자와 선생님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최고의 주일학교 시설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그와 같은 것들은 다른 교회에서 다 했었어요. 대형교회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했어요. 물론 있으면 좋죠.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있으면 좋죠. 그러나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그게 모든 가정 가운데 가정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가정 예배, 핵심은 가정 예배입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에 제가 신학교를 2000년도에 들어갔거든요. 20년이 지났죠. 20년 동안에 수많은 주일학교 교육에 관련된 세미나를 접했습니다. 많은 책들도 봤어요. 근데 제가 내린 최종적인 결론이 뭐냐? 주일학교를 살리기 위한 최종적인 결론이 뭐냐?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만큼 확실한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안 되면 다른 모든 것은 전부 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핵심이 가정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2016년도에 가정예배에 대해서 말씀 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부목사 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오늘은 담임 목사로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내용과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수정 보완해서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왜 가정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두 번째, 가정예배가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세 번째, 그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첫째, 가정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 두 번째, 유익. 세 번째, 방법입니다. 첫째, 가정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가? 왜 드려야 됩니까? 2016년도에 설교 들으셨던 분들. 기억 안 하세요? 네. 왜 드려야 됩니까? 답은 가정이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작은 교회다, 작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이유는 이게 조직된 마라나타 비전교회 같은 조직된 교회와 구분시키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은 공교회도 필요해요. 조직된 교회도 필요하지만 가정에서의 교회도 필요합니다. 구분하기 위해 작은 교회라고 말했지만 사실 가정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창조하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어요. 최초의 가정은 최초의 교회였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서 5장 30절 32절 보면 이 본문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대로 똑같죠?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뭐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나님이 최초의 가정을 만들었는데 그걸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래요? 뭐래요? 교회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은 교회예요. 교회로 만드신 것입니다. 작은 교회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매튜 헨리는 가정은 작은 교회다라고 말했고, 조나단 에드워즈도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작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리처드 백스터도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고 봉사하려는 목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이룬 사회, 곧 교회다라고 말했습니다. 가정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 자, 가정이 교회라면 교회에서 뭐 해야 돼요? 예배드려야 됩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교회가 친교만 해요. 예배는 안 드리고 친교만 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친목단체예요.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리고 구제만 해요. 그러면 예배가 교회가 아닙니다. 구제단체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는 안 드리고 공부만 시켜요. 그럼 학교예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려야 교회입니다. 가정이 곧 작은 교회라고 한다면 반드시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예배. 그게 하나님의 최초의 그 창조 목적을,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 만약 그 가정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거예요. 왜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가정이 곧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합니다. 교회를 집요하게 공격해요. 그래서 분란이 생기게 만들고, 그죠? 분쟁이 생기게 만들고, 교회 지도자들을 유혹하여 넘어지게 만듭니다. 근데 사탄은 교회만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해요. 가정도. 가정을 집요하게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왜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가정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튜 헨리는 가정예배를 회복하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흔히들 마귀는 교회를 공격하고 싶다고 말한다. 그러나 교회를 세우지 않는 가정에 마귀가 그의 보좌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하다. 만일 더러운 귀신이 빈집,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가 없는 집을 발견한다면 비록 청소하고 수리를 했다 하더라도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 그곳에 거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마귀가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한다는 것인데 왜 그래요? 가정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정을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곧 교회이기 때문에 성경 인물들을 보게 되면 공예배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예배드렸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많은 성경 인물들이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본문에 욥도 가정예배를 드렸죠. 그렇죠? 근데 얼마나 자주 드렸을까요? 욥이. 얼마나 자주 드렸을까요?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녀들이 생일날에 잔치를 벌일 때마다 예배를 드렸다고 그러죠. 그렇죠? 자녀가 10명이고 뭐 부모가 있으니까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을 드렸겠죠. 근데 이 생일날이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이 이게 정확히 생일날인지 아닌지 이게 불명확하다라고 말해요. 어떤 학자는 그래서 일주일마다 드려지는 모이는 어떤 가족 모임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이 드렸겠죠. 그렇죠?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윗도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무엘하 6장 18절 2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잘 보세요.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공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백성과 함께 공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와 떡 한 덩이를 나누어주며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갔다라고 말해요. 모든 백성에게 축복을 하고 공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서 가족에게 축복했다라고 말합니다. 가정 안에서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가정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이거 외에도 성경에 많아요.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도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고넬료의 가정도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보게 되면 디모데의 가정도 가정 예배를 드렸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이 곧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가정 예배를 드린 것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드렸음을 볼 수 있습니다. 2세기의 터툴리아는 가정 예배가 기독교 가정의 핵심 요소다라고 말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가정 안에서 그들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금식했다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많은 종교개혁자들도 가정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피력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인데요. 장로교 교리의 근간을 이루는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입니다. 근데 웨스트민스터 예배지침 30조 4항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기도회, 가정예배는 신자의 당연한 의무이므로 가정마다 행할 것이니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찬송함으로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당연한 의무래요. 17세기 청교도들도 가정예배를 신자가 반드시 해야 될 의무로 여겼고 그래서 1677년 매사추세츠에 있는 한 회중교회는 모든 성도분들이 가정예배를 드리기로 서약도 했대요. 그 서약문이 남아있습니다. 18세기에 미국에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 중에 윌리엄 테넌트와 길버트 테넌트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 예배의 회복이 부흥의 원인이고 부흥의 결과다.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야 부흥이 임한다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도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 예배가 아주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 외에도 너무나 많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가정예배를 드렸음을 알 수 있어요. 그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가정 가운데는 가정예배가 반드시 살아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예배를 반드시 드리셔야 됩니다. 왜 드려야 돼요? 가정이 곧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자, 두 번째. 가정 예배가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많지만. 첫째, 가정 예배를 드리면 가정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가정이 깨지는 가정이 많습니다. 깨지는 가정이 참 많죠. 가정이 깨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편이 외도했기 때문입니까? 부부 사이에 성격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까? 돈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에요. 근본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오늘날 가정이 깨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가정의 주인이 되려고 해서 그래요. 남편이 가정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아내가 가정의 주인이 되려고 그래요. 요즘에는 자녀가 주인이 되어서 상전처럼 막 모시죠. 그렇죠? 사람이 주인이 되니까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예배는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사건이 바로 가정예배입니다. 그래서 가정예배를 통하여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유익이 있는 거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그래서 현대의 무너지는 가정을 보며 가정을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방법 10가지를 제시했는데 그 10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가정예배의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정예배가 회복돼야 가정이 회복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도 그 가정예배를 통하여서 가정의 회복을 경험한 가정들이 있어요. 제가 2016년에 그 가정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했을 때 그때 설교에 은혜를 받고 2017년 새해부터 가정예배를 드린 가정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나와서 간증도 하신 적이 있었었는데요. 그 가정이 가정예배 드리기 전에는 어땠느냐? 자녀들은 학교 갔다 오면 지 방에 딱 들어가서 쾅 문 닫고 열어주지도 않고 대화가 없고 부모님들도 뭐 일하느냐 바쁘고 뭐 힘드니까 짜증내고 뭐 대화가 없었대요. 근데 가정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힘들었대요. 쉽지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열심히 잘 지켰는데 그러면서 변화가 이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대화가, 신앙적인 대화가 시작되었고 관계가 회복되었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변화되었어요. 제가 눈에 보기에도 그렇게 변화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때문에 저희 가정이 살아났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인사를 했던 것을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를 잘 드리면 가정에 치유가 있어요. 회복이 있습니다. 왜요? 가정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가정 예배에는 부모의 경건 생활에도 도움이 됩니다. 부모의 경건 생활에도 유익해요. 가정예배를 드리게 되면 가정 안에서의 부모의 생활이 바뀌게 됩니다. 행동이 바뀌게 돼요. 가정예배는 5분 내지 10분 드리는 짧은 그 시간만 딱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드리기 위해서 부모가 바뀌지 않으면 이게 드려지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평상시의 행동이 달라지게 돼요. 예배, 짧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부모가 말씀도 봐야 돼요.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죠? 부모의 신앙에도 유익한 거예요. 경건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가정예배는 자녀의 신앙 교육에 절대적으로 유익합니다. 절대적이에요, 절대. 자녀의 신앙 교육에 절대적으로 유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이 자녀들을 위해 제단을 쌓는 모습이 나오죠. 구약시대였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가정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욥의 열 자녀, 일곱 명의 아들과 세 딸은 다 천국에 갔을까요? 다 구원받았을까요? 예? 다 구원받았을까요? 구원받았습니다. 다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욥이 엄청난 고난을 통과하죠. 통과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4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얼마큼? 갑절이나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갑절을 주셨대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욥기 1장과 42장을 비교해보면 실제로 갑절이나 축복을 받았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비교해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갑절이나 주신 거예요. 그가 양 만 사천과, 오늘 본문에서는 몇 마리였다고 그래요? 양이 7,000마리였습니다. 갑절이 됐어요. 낙타 6,000과, 욥기 1장에서는 3,000마리였어요. 두 배가 됐습니다. 소 1,000결이와, 1장에서는 500결이었어요. 다시, 암낙이 1,000과, 1장에서는 500마리였습니다. 정확히 두 배가 된 거예요. 갑절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13절에 보면 자녀의 수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42장 13절. 또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두었으며. 원래 아들이 일곱이고 딸이 셋이었어요. 갑절을 받았다고 하면은 아들이 14명, 딸이 6명이 돼야 되죠. 근데 다른 소유는 다 갑절을 주셨다고 했는데 희한하게 자녀들은 아들은 일곱, 딸은 셋이래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갑절이 아닙니까? 갑절의 소유를 받은 게 아니에요? 자녀들에 대해서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NAC 주석을 보게 되면 그 학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왜 갑절이라고 말하느냐? 1장에 있었던, 처음에 있었던 자녀들, 다 죽었던 자녀들이 다 천국에 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살아있는 거예요. 어디요? 천국에서. 그러니까 합쳐서 아들은 14명, 딸은 6명이 되는 거죠. 갑절이나 받은 거예요. 그렇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욥의 자녀들은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욥이 신실하게 그 자녀들을 위하여 가정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의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디모데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대요. 근데 이게 어디서 온 거냐?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는 이방 땅에 살았어요. 유대 땅에 안 살았어요. 이방 땅에 살았습니다. 이방에 살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 수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까지 할례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당에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 지역에 있었던 회당에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습니다. 성전에도 갈 수 없어요. 회당에도 갈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대대손손 거짓 없는 신앙을 물려받을 수 있었습니까? 가정에서 예배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가정에서 예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정 예배를 통하여 거짓 없는 신앙이 3대에 걸쳐 내려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널드 휘트니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정 예배야말로 그들의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 안에서 양육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말했어요. 가정 예배가 자녀의 신앙 교육에 엄청난 유익을 준다라고 하는 얘기죠. 요즘 대학 가면서 교회를 떠나는 우리 자녀들이 많습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까지는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졸업하고 대학교 가면서 부모 곁을 떠나면서 신앙을 버리는 아이들이 참 많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역사적으로 보면 18세기에 영국에서 있었던 주일학교 운동 때문에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큰 문제가 생겼다라고 지적하는 지적이 있어요. 주일학교 때문에 가정예배가 사라졌고 가정예배가 사라지면서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이 있어요. Let's kill Sunday school before it kills the church. 무시무시하죠? 주일학교를 죽여라! 주일학교가 교회를 죽이기 전에. 물론 주일학교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객이 전도됐다는 말이에요. 주객이 전도됐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운동은 18세기에 영국의 평신도 사역자였던 로버트 레이크스가 처음 시작했습니다. 이 주일학교 운동은 처음에 그 오늘날의 주일학교와 성격이 달라요. 당시 영국에서는 어린 아이들의 노동 착취가 심각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루에 16시간씩 일하면서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돕기 위해 도우면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 목적으로 주일학교가 처음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주일학교가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신자들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시스템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물론 주일학교 운동 자체는 신앙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그래서 주일학교를 통하여서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들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주일학교에 맡기는 일이 벌어졌어요.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하는 거다. 주일학교에다 맡겨버려요. 그러면서 점점점 가정예배를 안 드리는 추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거죠.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주일학교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가정에서. 그래서 신명기 6장에서도 부모가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제사장이 있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레위인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사장도 있고 레위인도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치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님이었던 곽알련 선교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곽알련. 미국, 외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원래 찰스 알렌 클락이입니다. 한국 이름은 이제 곽알련이라고 지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일학교는 그 부모의 가르치는 것을 보충하는 것이니 부모가 그 책임을 내려놓고 그 선생이 다 할 수 없느니라. 교회 주일학교는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보조하는 것뿐이다 라고 말해요. 실질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부모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런 말을 했어요. 부모는 그리스도인, 부모가 그리스도인인데 자녀가 자라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말이 왕왕 들립니다. 자녀들이 어찌 그리 잘못될 수 있느냐는 질문도 받습니다. 나로서는 가정 예배를 소홀히 한 탓이 아닐까 싶어 우려가 될 때가 심히 많습니다. 저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가정 예배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절대적.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있어서 가정 예배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예요. 필수. 근데 가정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엄청난 절대적인 유익을 주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자, 그러면 어떻게 가정예배를 드릴 것인가? 물론 이미 뭐 들으시는, 이 가정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잘 못 들으시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라고 하니까 부담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야,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도 있어야 되고, 헌금도 있어야 되고, 격식을 차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부담 갖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가정예배는 공예배가 아닙니다. 구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공예배도 필요하고 가정예배도 필요한 거예요. 구분되어야 됩니다. 가정예배를 드린다고 공예배를 안 드리시면 안 됩니다. 둘 다 필요해요. 다 드려야 됩니다. 가정예배는 공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설교 안 하셔도 돼요. 오히려 가정예배 때는 설교하지 마세요. 아이들 되게 힘들어합니다. 하지 마세요. 단순히 말씀을 함께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 예배가 뭐예요? 예배.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정의하면 하나님과 만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사건입니다. 가정예배는 뭐예요? 가정 안에서 가족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사건이죠. 그렇죠? 그게 이제 가정 예배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만나면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대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하고 우리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뭐냐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 한 장 읽고 함께 기도하고 그것만 하시면 돼요. 조금 더 발전시킨다? 말씀, 기도, 찬양도 하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매튜 헨리의 아버지인 필립 헨리는 가정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가정에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니까? 잘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도 읽으십니까? 더 잘하는 겁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도 합니까? 가장 잘하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 좀 더 붙이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고 같이 기도하세요. 말씀 읽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근데 말씀 읽고 함께 나눌 수 있다면 더더더욱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다 힘들다고 한다면 가장 기본은 뭐냐면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셔도 돼요. 대략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충분합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오늘 예배가 끝나면 교회 홈페이지에 가정예배 안내문이 올라갈 겁니다. 그거 자세히 보시고 꼼꼼하게 잘 읽어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을 참고하셔도 질문이 생긴다 그러면 저나 우리 교육자들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이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이겁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최소 일주일에 3번 이상 가정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가정예배를 시작하면 반드시 영적인 방해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아이들이 싫어해요. 남편이 싫어합니다. 배우자가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정예배 드리자고 할 때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요. 목사님이 하라고 그랬는데 드려야 된다고 막 억지로 막 끌고 와가지고 막 마음 상하는 일도 있습니다.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그렇죠? 지혜롭게. 지혜롭게 하라는 것은 가정예배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혜롭게 어찌됐든 가정예배 드리라는 얘기예요. 지혜롭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나중에는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깨달을 때가 옵니다. 이게 꼭 양치질 하는 것 같아요. 양치질. 어린 아이들에게 양치질을 하라고 그러면 싫어하죠. 막 안 하려고 하죠. 막, 그렇죠? 도망갑니다. 근데 양치질하는 습관을 들여놓으면 나중에는 안 하면 답답해요. 그렇죠? 그래서 알아서 하게 됩니다. 하면 개운하니까. 마찬가지예요. 가정예배도 처음에는 힘들어요. 공격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걸 이기고 꾸준히 하다 보면 그 가정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내려주시는지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저는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온 성도들 가정 가운데 가정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저의 목회의 핵심 과제 중에 하나로 정하고 실천하려고 합니다. 1647년 스코틀랜드 교회는 가정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 가정예배 규칙서를 만들어서 발행했습니다. 그 서문에 보면 가정예배의 의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잘 들어보세요. 가장의 가장 크고 우선되는 의무와 책임은 가정예배를 인도하는 것이다. 가정예배의 의무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기는 가장은 먼저 사적 권면과 경고를 받아야 하며 가정예배 안 드리는 가장은 권면과 경고를 받아야 된대요. 그 이후에도 여전히 그러한 잘못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다면 당회의 책망과 수찬 정지까지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무시무시하죠? 가정예배 안 드리면 경고받고 징계도 받는데요, 징계도. 그 정도로 가정예배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도 안 들으시는 분 이렇게 하겠다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위임령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목사의 책임은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키게 만드는 것까지, 지키게 만들어요. 제가 어떻게든 지키게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계속 체크하고 확인하고 물어보고 집요하게 될 때까지.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가정예배는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가정예배의 회복입니다. 가정예배가 회복되어야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가정 가운데 가정예배가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로 부흥될 수 있는 데에 다 같이 헌신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원래 교회에 대한 찬양인데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이 곧 교회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 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늘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가정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 무너졌던 예배가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예배를 통하여 부모의 거짓 없는 신앙이 자자손손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사시대의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로 부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 번으로 성사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들에게 가정을 알아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가정 가운데에 내가 주인 되려고 했던 버릇이 할 때도 이 시간에 내려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주의 미친의 우리의 가정에 주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용서해 주시고 정말로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들의 영자들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이 돌아지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 정말 양이었던 이성교대로 다시 한번 회복하고 영원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팬데믹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를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를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화로 깨닫게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가정이 곧 작은 교회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 내가 주인이 되려고 했던 모든 죄악들을 내려놓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에 우리가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부터 신앙의 모범을 보이지 못한 우리 부모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우리 자녀들을 유혹하는 것이 많은데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모든 가정 가운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영적 제사장으로서 거룩하게 세움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가정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며 그 가정 안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너졌던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이 회복되고 경건한 가정으로 세워지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마라나타 비전교회 모든 권속들과 태중에 있는 아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삼터와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방역을 위해서 많이 개별적으로 도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퇴장하시는 순서는 여러분이 앉아계신 그 열의 맨 뒤쪽 열부터 퇴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광고는 바로 지금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맨 뒤쪽 열부터 퇴장해 주시고 최대한도로 여러분들과 다른 분들이 접촉하시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니 그렇게 해주시고 또한 대화는 본당 바깥으로 나가주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자
와.